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고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신 이후에 지금 마지막으로 43절 45절까지는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 어떤 심판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현실을 설명하시고 묘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나 벌어지는 내용 자체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조금 본문을 천천히 읽고, 그리고 본문에서 생략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본문을 묵상하시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43절부터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귀신이 당하는 현재 상황을 보면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귀신은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쫓겨난 거죠. 본문에서는 사람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 있는,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에게서 쫓겨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귀신이 쫓겨났는가?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좀 풍성하게 설명하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것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쫓겨난 귀신은 어떻게 하는가? 그 뒤에 보시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성령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는 귀신은 이렇게 떠돌아다닐 필요 없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가고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도 됐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원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세상은 다 귀신이 판치는 세상, 또 죄악과 심판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던 세상이어서 지멋대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렇게 못해서 눈치를 보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쫓겨난 다음에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44절에 귀신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다가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죠. 그리고서는 이 본문을 보면 내가 나온 내 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귀신이 살던 집이 사람이거든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집이 아니죠. 근데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자기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래도 안 되겠다,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귀신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내신 게 아니라 질병도 고쳐주시고요, 또 장애도 없애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고통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형벌과 심판들을 당하며 살죠. 죄 때문에 생긴 심판, 그 결과들, 현상들, 현실들, 고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쫓아내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쫓겨나서, 그래서 이게 다 떠돌아다니다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원래 있던 데를 돌아와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떠하냐면 원래는 귀신이 다스리던 귀신 들린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자유함을 얻었죠. 고침을 받았습니다. 질병을 걸려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상황은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거나 예수님께 따른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러면서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주님의 능력 때문에 집이 깨끗해지고 청소가 되고 내가 여지껏 당하던 고통에서 해방을 얻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는 예수님을 섬기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44절 뒤에 보시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45절 이제 귀신이 어떻게 하는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면 야 여기 와봤더니만 내가 살던 집이 예전과는 다르게 다 깨끗한 집으로 다 바뀌어 있기는 한데 내가 지금 쳐들어가도 이거를 나를 해방하거나 나를 물리쳐줄 원래 나를 쫓아냈던 예수님이 이 집 안에는 안 계시네 쳐다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집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잘 됐다.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냥 들어가려고 하니 겁이 나니까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더 힘 있는 귀신을 더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서는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신이 쳐들어올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 결국엔 귀신 들린 상황이 다시 돼버리는데 어떻게 해서의 정상이냐면 지키고 있었어야 되겠죠. 귀신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 되겠죠.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잘 관리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이 다시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다른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끔 막아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45절 끝에 가면 아주 불행한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나중에 일곱 귀신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있던 하나의 귀신이 있던 때보다 더 심한 상황,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45절 끝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는 이렇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쭉 설명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불신앙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귀가 귀신이 더 많은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더 고통스러운 더 비참한 처지로 만들어버린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사실과 현실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은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귀신 들려서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질병 걸려서 살았는데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을 섬기며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 받은 다음에 이 세대는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불신앙을 갖습니다. 예수님께 불만을 제기하고 표적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으면 다른 은혜는 받아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악한 말들을 늘어놓는 심지어 예수님께 폄훼하거나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이 세대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 되어지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귀신이 또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에 충분한 믿음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건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귀신 들려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에 내가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고침받은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에 믿음 없이 은혜를 받았어도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다시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능력이 있는 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믿음 없이 은혜를 받았어도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잘 보시면 이 내용은 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느냐 죽은 다음에 영생 누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와 관련된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것도요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거죠. 질병 당한 것도요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도 야 평생 귀신 들려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누려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병 고쳐주시는 것도 지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관련된 은혜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어디서 생긴 거냐면 지금 내가 믿음을 안 갖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불신앙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죠? 지금 이 땅에서 이전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 한번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아도 그 구원을 박탈당할 수 있나? 천국에 가기로 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기로 하는가? 아,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은혜 받고 평안하게 잘 지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삶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건가? 예,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지만 다시 귀신 들릴 수도 있는가? 예, 다시 귀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다시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가? 예, 다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 가는 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마귀는 뭐를 할까요? 마귀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어떻게든 박탈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끝나버렸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쁘게 살지는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발악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 성도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발악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천국에는 가게 돼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큼은 어떻게든 마귀인 내가 왕노릇 타고 어떻게든 저 성도를 기쁨 누리지 못하게 평안 누리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안식 누리지 못하게,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고 생지옥처럼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는 마귀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이 땅에서도 고통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종종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향해 믿음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 누리고 안식 누리며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나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받은 뒤에 믿음으로 살아야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평안을 주시려고 해도 사소한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소한 어려움에도 불신앙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마귀가 원했던 것처럼 기쁨을 박탈당하는, 평안을 빼앗기는, 두려움과 좌절과 불평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은혜 받기 이전보다 더 괴롭게,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도 날마다 날마다 더 견고하고 풍성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고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자족하는 마음 혹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믿음 갖는 것을 등한히 할 때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로 인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또 마음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본성대로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자유와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